다섯인대로요. 사무엘하 21장 4절에서 14절 조금 깁니다. 여러분 주부에 나오는 대로 표준 세번역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시작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들의 요구가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왕이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 사이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재미를 생각하여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느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다. 그 대신에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인 알모니와 느비보셋을 붙잡고 또 사울의 딸 메라비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다섯을 붙잡았다가 여러분 해주십시오. 9절입니다. 기본 사람의 손에 넘겨줬다. 주님 앞에서 그들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 그 일곱이 다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받은 것은 곡식을 던지기 시작할 무렵 곧 고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였다. 그때의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위돌 위에 쳐놓고 그 밑에 앉아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주검 위로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주검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 짐승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딸인 리스바가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로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 주민에게서 찾아왔다. 블레셋 사람이 길보아산에서 사울을 죽일 때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벳산의 광장에 매달아 두었는데 거기에서 그 시신을 몰래 거두어 간 이들이 바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이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기에서 가지고 올라오니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람들의 뼈도 같이 하겠습니다.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가정의 달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가정의 달에 해당하는 말씀을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 무겁고 좀 별로 이렇게 뼈를 화장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하게 되는 것도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호수아서를 말씀을 이렇게 보아가면서 이렇게 리스바라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그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또는 다른 중요한 인물들이 많아서 빨리빨리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이 리스바라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입장일까? 이 여인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궁금증이 생기고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추적하게 되면서 아, 참 이 여인의 삶이 아내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너무도 기구하고 슬픈 그런 운명을 산 여인의 이야기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 끝에서 반전이 일어나서 가슴 저린 이런 아픈 사연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전하셨나라는 것을 이 사연을 꼭 한번은 소개했으면 하는 소원을 가져서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겠지만은 가정의 달에 한국에서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첫 메시지로 이 메시지 하고요. 다음 주일에는 저희들 보스턴에서 특별히 초빙하신 말씀의 종 홍성수 전도사님께서 이번 다음 토요일날 결혼하시기 바로 전에 저희들 연합예배에 다음 주일에는 복장을 저처럼 이렇게 하고 오시면은 안 됩니다. 아무튼 반바지부터 시작해서요. 다음 주에 우리 피크닉이니까 축제니까 저는 할 수 없이 직업상 약간 이렇게 거룩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 하나만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아주 편안하게 평소에 해오고 싶었던 대로 딸다리를 끌고 오셔도 제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평소에 하신 대로 아주 해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유, 정말로 이 아멘 확실하게 하시네요. 아유, 얼마나 눌렸으면 이럴까. 그래서 첫 주일날 우리 제목이 어미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인트가 다섯 개입니다. 지난주일날 저희들이 충격을 없어서 상당히 설교를 오래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당히 이렇게 후유증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깔끔하게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유, 되겠네요. 그래서 다섯 가지 제목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입니다. 여자의 운명, 그리고 합장하는 장래의 염원, 그리고 세 번째 공의와 저주, 네 번째 죽음, 사체를 지키는 것, 다섯 번째 은혜의 순간입니다. 이 리스바라는 여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의 첫 왕조를 열었던 사울 왕의 후궁입니다. 첫 번째 후궁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평민 시절에 이미 결혼해서 자녀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아히노엠이라는 여자가 있었고요. 거기 요나단 무슨 이름들이 다 이 여자의 후손들인데 아히노암은 한 번 나오고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위를 잡고 난 다음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스라엘 땅의 유력한 인물이었던 아야의 딸인 리스바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렇게 가문이 좋아요. 그래서 말이 후궁이지 실제는 왕비에 버금가는 위치에 있었고 왕자도 두 명이나 생산해서 탄탄한 입지를 가져서 부러울 것이 없이 딸로 아내로 엄마로 모든 것이 완벽한 인생을 살던 리스바였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그게 리스바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어느 날 그렇게 믿었던 남편 사울이 전쟁터에서 횡사합니다. 죽은 다음에 말하자면은 그저 아침에 인사하고 갔는데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일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자의 신세가 급전직하로 추락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가정을 꾸려가지? 이 입장이 어떻게 되지? 이 입장에서 이 와중에 위태해진 자신과 두 아들들의 입지를 지켜보려고 아브넬이라는 당대의 실세인 장군의 그 후궁이 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있으니까 왕 아니면은 장군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그런 있는 집안들 있지요. 그들만의 결혼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충수가 나중에는 됩니다. 이게 왕위를 사울을 이어서 계승한 므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는 왕위의 순서에는 올라오지 않는데 사울과 같이 아들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길보아라는 전투에서 자기 위에 손위의 형님이 세 명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졸지에 지금 왕의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 대해서 요나단 같은 입장도 아니었고요. 당연히 자기의 입지가 약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아브넬이 지금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선대 왕이었던 왕의 후궁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는 유교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건 좀 접으세요. 그건 좀 접고요. 이것이 무엇을 행사하고 있는가 하면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은 아시잖아요. 아도니아라는 인물을 아시잖아요. 어휴, 아도니아가 솔로몬과 같이 권력을 다투다가 그 사람이 권력을 못 잡은 솔로몬의 형이라고 어떤 분이 저에게 텔레파시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세요.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래서 됐는데 아도니아가 어떤 욕을 하는가 하면은 어느 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에게 와서요. 내가 왕위를 양보했지만은 아비삭, 수넴 여자 아비삭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나오는가 하면은 다윗이 늙어서 힘이 없으니까 옆에 있으면 또 하나의 후궁이지만은 동침하지는 않았더라라고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여자가 아주 미인인 것 같고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 아비삭을 나에게 아내로 주소서 이래가지고 바세바가 그죠? 또 아들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그죠? 솔로몬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니 이 사람이 계속 컴플레인이 나올 것이니까 거기에다가 그저 여자 하나 주면은 그저 입을 조용히 하고 될 것이니까 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어머니 그 사람은 나의 형인데 선대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주면은 차라리 그 사람에게 왕위도 내주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그날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도니아가 왕위를 넘보는 반역절에 해서 그날로 그 핑계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걔 어머니들 이거는 약간 예외 원래 설교의 원고에 없지만은 아들이 커서 자기 말 안 든다고 너무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도 자기 생각이 다 있는 것이고요. 제 아들이 어릴 때에는 보니까 나는 엄마랑 같이 항상 살 거야.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지금도 고등학교를 가고 때가 돼서 지나가면서 지금도 그렇냐 하니까 앞으로 아내 될 사람과 의논해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걸 나왔을 때 한편으로는 섭섭했지만 한편으로서는 그래 그렇게 해야 잘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야 그 집이 평안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 돼서 상처받았다니 어떻게 했다니 아예 접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에 대한 효도는 세 살까지 다 받은 것이라고 저희 목사님이 옛날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예 섭섭하다니 뭐하다니 기대치가 없으면은 기준치가 낮으면은 절로 행복은 사소한 것에도 오게 마련입니다. 아멘?
아멘.
아유, 이거는 실려있네요. 상당히. 자, 그런데요.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리스바라는 여인이 상당히 정치적인 수를 쓴 겁니다. 싫다고 그러는데 억지로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것이 다 이게 눈이 맞은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충수가 돼요. 무비보셋이라는 왕과 아브넬 사이 무비보셋이 무척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 불목이 일어나고요. 아브넬이 여기 대해서 등을 돌리고 다윗의 왕조에 그때는 다윗은 유다 왕조에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붙어서 이렇게 반역을 하다가 꾸미다가 아브넬도 암살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비보셋이라는 왕도 암살당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어떻게 보면은 살아보려고 다시금 그 방법을 취했지만은 그나마 그 수대로 그나마 믿었던 두 번째 남편도 죽어버리고 그나마 그래도 무비보셋이 왕이 있었으면은 그래도 울타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사울 왕조가 없어져요. 이것이 이 여자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청문회가 일어나요. 일어나니까 그 나라에 그 3년 동안이나 흉년이 되니까 이것이 뭘까라고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자기 아이들의 아빠였던 사울이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백성들이 원래 400년 전에 여호수아서 하면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계약 조건에서 속여서 계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계약을 존중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이 사람들이 차지한 땅이 베냐민의 지파에 원래 뽑기로 해보니까 거기에 갈 땅을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울이 어떤 정치적인 수를 썼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이 사람들만 없으면은 지금 이 땅을 자기 땅으로 차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들. 여러분, 사람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요. 어느 그룹에 속해서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어떻게 잔인한 일도 그 집단 가운데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사람이 가진 기가 막힌 그 가능성들입니다. 하나는 정말로 좋은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낮은 가능성까지. 그래서 추락하는 것은 뭐가 있다? 날개가 있다. 올라봤던 사람이 내려가면은 끔찍하게 내려가요. 자, 그런데요. 베냐민은 그 지파의 베냐민 지파부터 시작해서 크레딧을 얻기 위해서 기부원 거민들을 인종 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인종 청소를 하는 행적으로 이제는 그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미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기부원 거민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리나 신경 쓰지 마세요. 리나는 오랜만에 와서 나는 좋아요. 그러니까 저기 리나한테 눈 주는 사람은 제가 미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리나는 리나 거 하는 거고 나는 내 거 하는 거고 딴 데 눈 주는 사람은 리나 책임 아니고 제 책임도 아니고 여러분 책임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는 설교 준비 많이 했습니다. 빨리 마치기를 원하시죠? 저도 빨리 마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케이. 그러면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가 일곱 아들을 사울의 직계 후손 중에서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무런 자기를 위해서 대변할 사람이 없으니까 애꿎은 자기 아들 두 명이 목을 매서 죽어요. 얼마 전까지 딸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순식간에 하나님은 그녀에게서 소중했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갑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켜보려고 했던 그 절박한 노력까지도 오히려 더 큰 재앙과 파국을 가져오는 촉매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여자는 무슨 힘으로 삽니까? 사람이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야 소망은 투구라 그랬어요. 머리가 팔 끊어져도 살고요. 다리 끊어져도 살지만 머리 끊어지면 죽습니다. 소망은 소망이 없어지면 사람이 맥이 풀려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합장의 염원입니다. 합해 이렇게 장례를 데리고 와서 합장시키는 거 염원입니다. 그녀는 자기 아들들을 합장시켜야겠다. 그녀의 포커스는 죽었으면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녀는 아직은 안 끝났고 내 아들들의 사체를 그것을 내 선조들의 이 아들들의 선조의 묘실에다가 합장시키는 것으로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뒤에 가서 말하겠지만은요. 이 여자는 이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리스바는 아들들이 죽어 달려있는 바윗돌 그 바로 밑에다가 위에다가 삼배를 깔고요. 거기에다가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죽음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 짐승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편으로 볼 때에는 먼저 세상을 뜬 아들의 죽음이 서럽고 원통해서 한국에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 프로그램 있잖아요. 한 번은 그런 거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저 그 아들 공동묘지 지키는 사람도 아예 포기를 했더라고요. 그 옆에다가 우리 아들이 젊은 날에 죽어버리니까 그 옆에다가 아예 토구를 쌓고 그 아들 좋아하던 거 하고 그 옆에서 몇 년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마치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그렇듯 미련을 못 끄떠서 하는 그런 것일까요?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 타양에서 죽은 유골을 고향으로 이장해서 묻는 것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장면입니다. 저도요. 저희 집안 쪽으로는 저희 외할머니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는 어릴 때 외할머니 우리가 아들이 애가 연령층으로 3명이라서 너무 힘들어서 가장 이렇게 장례가 촉망되고 사람은 남해는 어디로 보내고요? 예. 그래서 저를 서울로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제가 몇 년간 살았어요. 웬만하면 데리고 사는 게 좋습니다. 후유증이 잘하면서 낫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외할머니 따라다니면서 신앙을 배운 것 같아요. 제 6학년 때 외할머니 돌아가셔서 경기도 부천, 어릴 때는 소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던 가족들이 다 미국으로 떠나고 나니까 저희 아버님이 하루는 결정을 하셔서 그 묘를 이장을 해서 부산에 저희 옆에 있는 대로 가지고 오세요. 저는 그때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것이 뭐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아버님이 그때 하셨던 이야기가 그 아버님이 6.25 때에 그 이렇게 학도병으로 이렇게 피난 내려왔다가 전쟁터 왔다가 상처받고 그 상이용사로 있을 때에 그 저희 외할머니가 같은 고향 황해도라고 저희 아버님을 불쌍하다고 거두어드리면은 원래 장사하셨는데 와가지고 이번에 한국 가서 이야기 들었어요. 그저 그렇게 와서 고향 이야기 하면서 고향 말, 황해도 말 나오니까 거기서 그렇게 울더래요. 그래서 이중사 불쌍하다 거두어드리자 해서 나중에 서울로 가시고 난 다음에도 어머님이 생각이 나서 자기 딸 중에서 제일 총명한 딸을 붙여서 그게 저희 어머니가 되셨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으로서는 그 오형보 권사님이 저희 집안에 있어서 믿음의 그 선조니까 그 묘지를 갖고 온다고 그래와서 갈 때에 미국 제가 30년 떠나올 때도 그렇고 이번에 갈 때도 아직은 뵙지를 못했어요. 제 마음의 숙제라서 언젠가는 가서 뵈러 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족의 선산을 두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타양에서 죽었으면은 그 뼈를 가지고 와서 고향에다가 이장하고 합장하는 그런 일들이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조의 묘실에 같이 합장된다는 것은 장례에 그냥 단순히 이모셔널리하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참 그러면 좋지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이렇게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이요 이집트 땅에서 자기 아들이 크게 출세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죽고 나면은 너희들은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반드시 고향 땅 가나안 땅까지 가서 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은 아직 아니었어요. 거기 사놓은 그 마므레 상수리 숲을 헤브론에 있는 그 굴에다가 꼭 묻어라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의미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로 묶어주는 연결고리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우리 아버지였으니까 수구초심 이래서 여우도 죽을 때는 고향을 향해서 머리를 든다 하는 이런 식의 그거 이상입니다. 여기에 공통분모는 뭔가 하면은 단순히 육신의 자손이 아니고요. 육신의 자손으로 따지면은 다른 자손들도 아브라함도 낳았고요. 이삭도 낳았고요. 야곱도 낳았어요. 야곱은 없었다. 그래서 있었지만은요. 그런데 육신의 자손 이상의 언약의 자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언약의 자손으로 있는 이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은 할례입니다. 언약의 시작이 난지 8일째 되던 때에 아버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이 무엇인가 하면은 8일째 되던 때에 할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청년 중에 이제 결혼한 분이 맨즈그룹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래서 자기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저 8일째 기다려서 했다고. 아이고 애가 고생했는데 의사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8일째 기다려서 하는 거가 좀 더 낫대요. 그래서 아름다운 모양이 나왔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한참 웃었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할례가 언약의 시작이라면은 이 언약의 마지막 완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장례를 통해서 합장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젠가는 같이 묘실을 쓰고 있는데 이 묘실을 막았던 굴이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는 장례지에 갔을 때 크리스천은 마지막 예배를 burial site service라고 안 합니다. 장례지 예배라고 안 합니다. 저희들은 부활지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서 언젠가는 여기에서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이 사람네들이 무슨 역사인가 하면은 내가 살아올 때에 같이 왔지만은 나중에 이 사람네들은 그 자리에서 같은 무덤에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 돌이 지나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살아나오셨던 것이 그것이 첫 번째 열매가 된 것처럼 그 가족들은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가족으로 되는 이것이 시작을 해서 이것으로 끝나는 이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옆에 가보시면은 메모리얼 가든이 있습니다. 처치 야드라는 것이 교회의 묘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생활한다는 것이 단순히 여기서 그저 왔다가 내 필요한 거 있으니까 이 교회 가서 이거 하고 저 교회 가 저거 하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니옵시다. 그런 천박한 게 아니옵시다. 우리는 어떤 만남인가? 여기에서 지상에서 영혼이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죽었을 때라도 처치야드에서 같이 있다가 하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를 부활시켰을 때에 우리는 같이 부활할 평생의 동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되시지요? 이 정도는 되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깊이가 있는 것이지 저희들은 너무 그래서 우리가 방문교인, 그리고 난 다음에 출석교인,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에 뭐합니까? 언약교인 하는 것입니다. 동거한다고요? 그랬을 때 물어봅니다. 결혼 그까지 아무것도 아닌데 뭐 I love you, don't you believe me? 그러면요 저는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까지 아무것도 아닌데 결혼 그거 왜 못하니? 아무것도 아니라며. 여러분, 동거하는 거는 좋아서 하는 거겠지만, 나 사실혼도 있겠지만은요. 어떻게 보면은, 연애 10년 하고 난 다음에 11년째 되면서요. 아닌가 비요. 그러면요. 우리 결혼했어요? 웃기고 있으시네요. 결혼 아닌 거예요. 11년째 되는데, 우리는 아닌가 비요. 하면은 그걸 아닌가 비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혼은 좋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겠지 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결혼이에요. 좋아할 때만 결혼하면 얼마나 많이 이혼했겠어요. 누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중요성이 이 정도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후손이 났을 때 그 후손을 언약의 백성으로 하는 것이고 아들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기에게 할례를 행해서 언약의 반열이 넓게 한 아비와 함께 같은 묘실의 장례가 되어서 부활의 상속자로 영생의 상속자로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이 그것이 언약의 백성으로 대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리스바가 왜 이렇게 거기서 지키고 있었을까요? 리스바는 자기 아들들이 육신적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 손해볼 것까지는 기구한 운명의 장난이라고 자기로서는 아무런 무기력하게 힘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이 억울한 죽음이 저주의 아들들로 그 이렇게 버려지는 이것이 아니고 기어코라도 이 아들들을 하나님의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한 가지는 양보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부모로서 우리가 가족으로서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 공의와 저주입니다. 그렇지만 언약을 거슬려 타 종족을 학살한 사울의 죄는 저주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그 죄값으로 죽은 시체는 장례를 치를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채로 버려두어서 들짐승과 새들이 그 사체를 먹도록 방치합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시체가 없어지니까 뼈가 없어지니까 그 언약의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그런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그런가 하면은 노아 홍수 지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노아 백성들에게 다시는 홍수로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창조의 언약이 있고 구원의 언약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무지개 언약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창조 때에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먹도록 해라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피는 먹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권리는 생명에 대해서 너희들이 권리가 없어. 그거는 내 거야. 너희들의 권리는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그 생명은 내 거라는 것을 표시하는 하나님의 그 선언입니다. 그 표시예요. 그래서요. 그런데 사람이 짐승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그대로 밖에 내버려 두면은 짐승이 사람을 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창조와 구원의 질서 밖에 있는 저주받은 죽음임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1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그들을 네 가지 방법으로 멸하겠다. 벌하겠다. 그들은 먼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는 그 시체를 개가 끌고 다니며 찢을 것이요. 또 공중의 새들이 그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남은 것은 들 짐승이 삼켜버릴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이 그런 배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죽음 전체가 아니라도 유골이라도 있어야 장례가 가능한 것입니다. 리스버가 그 밑에서 모든 짐승을 못 오도록 다진 것은 언젠가는 합당한 장례를 통해서 아들의 유골을 선절의 묘실에 합장하는 일은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줘야 될 기본 틀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저주가 풀리라는 것은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 아닙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제가 전에 말한 적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우스갯소리 말한 것처럼 그저 와서 미국에 와서 그냥 이렇게 운전하다가 스피딩 걸리고 나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Look at me one more time. 그러니까 그죠? I'll look at you one more time. I'll get your ticket.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한번 봐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번 보라 그랬으니까 봐주고 보는 거는 보는 것이고 티켓은 티켓이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는 법에 대해서 아이고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옳은 게 좋은 겁니다. 이런 저주가 풀려지는 이유는 리스바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항의 시 벌리듯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 저주는 그렇게 엄마가 때를 뗀다고 그렇게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찾으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정도는 다 이렇게 아시잖아요. 거기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메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지를 못해요. 많이 승리를 했지만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거저거 좋아도 내 마음에 왜 요거 하나만큼 왜 안 들어주시지 하는 거 한 가지는 꼭 있어요. 그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딴 거는 다 잘 되고 몸도 그 정도면 건강하고 아주 와이프도 보니까 상당히 이뻐서 90이 넘었는데도 남자들이 정신이 나갈 정도니까 읽어보시면요. 상당히 쭉쭉 빵빵 다 가는 데예요. 그 정도면은 다 풀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후사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해봐야 뭐합니까? 입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희생제물을 갖고 와라 암소를 갖고 와라 수염소를 갖고 와라 암염소를 갖고 와라 새들 비둘기를 갖고 와라 그럽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갖고 가니까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서 서로 마주보게 됩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솔개들이 희생제물의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요. 쪼개놓은 희생제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 해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약속을 했을 때에 이걸 쪼개놓은 것은 전에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은 안 지키면은 요 죽은 짐승처럼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대해서 새는 안 쪼개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암소는 이것만 쪼개놔요. 나중에 아침이 되니까 아이고 리와나 미안하다 목사님이 너를 깨웠구나. 아침이 되니까 그 밤 가운데서 뭐가 지나가는가 하면은 구름 연기와 불빛이 지나가는데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만 지나가요. 지금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이 죽으시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는 연기와 불기 등에 그것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에는 여러분 많이 들으실 분들 아실 것처럼 광야를 지날 때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퍼스널하기 때문에 작은 불, 이스라엘 민족 큰 거기 때문에 큰 거로 보여주는 것이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주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는 것을 너를 위해서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새는 죽질 않아요. 갈라놓질 않아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 새는 죽었는데 비둘기는 죽었는데 갈라놓질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진석의 해석이에요. 성경말씀 수준 아니지만은 아직까지 여러분의 목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해주신,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밤새도록 솔개들이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오지 않도록 사체를 쫓습니다. 지금 이 리스바가 하는 일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범처럼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솔개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흔적을 없애려는 것 쫓아버리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지금 죽어있는 이 아들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 후손에 대해서 주리라는 약속이 언제부터인가 하면은 밤 가운데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오고 나니까,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누구를 위한 건가 하면은 바로 죽어있는 비둘기처럼 죽어있는 이 나의 자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불법처럼요 그냥 봐줄게 이럴 수 없습니다. 리스바가 이렇게 울고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혀 하나님 이 언약에 아브라함의 그를 쫓아서 그 밑에 있어서 남들은 나 포기하라 그랬을 때에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아들들에 대해서 거기 대해서 그 아들 지켜줍니다. 그 시체를 우리는 자녀들을 먹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로 그 자녀가 나의 자녀 되기까지에는요 그 안에 나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주는 그때까지 주님이 죽으시고 내 정성이 아니라요. 내 정성 무슨 정성인가 하면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께서 이미 만들어주신 이것을 올 때까지 그것을 그 아들을 지켜주고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있으면서 언제까지 주님의 은혜 역사가 보일 때까지입니다. 리스바가 그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봄에 보리 추수할 때부터 시작해서 가을 비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 리스바가 그 밑에서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뼈라도 있어야 육신의 생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언젠가는 이 아들들이 그 묘실에 들어가서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자녀로, 그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옆에 있는 사람이 기부하는 거기가 왕궁에 있던 자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 여자가 한때는 저랬는데 얼마나 천대하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저 여자 인생 완전히 망쳤네. 숨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뭐 댓글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누구 때문에 오만가 나오지만은 여러분 이 여자가 I don't care.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억울하게 살아왔지만은 나는 내 자녀에 대해서 이 약속의 생명을 같이 누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라고 그 앞에서 멍석 300 깔아놓고 주님 언제까지 주님이 은혜의 비가 내릴 때까지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릴 때까지 여러분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 부모로서 우리가 가족으로서 해야 될 그게 기본 사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을비가 내립니다. 흉년에 있어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가집니다. 힌트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시작했구나. 그런데 리스바는 자기 애들 둘이하고 그 옆에 있는 그 사람만 놓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런지 금방 읽으셨잖아요. 가서 길보아 산에 가 있는 그들의 아버지 사울과 자기네들을 그리고 그들의 삼촌 요나단과 거기 있었던 사람들의 뼈를 다 같이 모아가지고 그 뼈를 가지고 어디에다 가서 합장하는가 하면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다 가서 합장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기스와 사울과 그 아들들의 3대가 거기서 일어나는가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렸던 저주가 풀어지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흉년이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리스바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그 한 사람을 기다려요. 누군가 내 백성을 위해서 그 밑에서 창피를 무릅쓰고 그 밑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올 때까지 거기 돼서 울고 기다리며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가? 조금 뒤에 역사에 읽어보시면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사이에 솔로몬 다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왕의 남북으로 그러니까 한국 그거 이해하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져요. 열 지파가 북쪽으로 쫙 가서 붙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유다 지파하고 한 지파만 붙어요. 그 한 지파가 어느 지파겠습니까? 사울의 지파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일 원수가 되고요. 정치적으로 따지더라도 이것은 베냐민이 사울 다윗의 유다의 지파에 붙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이 다윗만 없으면 자기네가 왕권을 잡고 있는데요. 여기 왜 붙습니까? 그런데 베냐민 지파만 붙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북쪽에 있는 열 지파는 다 잊어버린 열 지파라고 Lost Ten Tribes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두 지파가 남는데 바울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찾아오시는 사람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부모로서 해줄 것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에 대해서 해줄 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지켜주고 그리고 그 자녀를 먹여주고 공급해주고 남편도 그렇게 해주고 아내도 그렇게 해주고 해주고 있는 것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죽어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서 그 안에서 이 부활의 생명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이 오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을 사귈 때에 그저 천박하게 내가 너에 대해서 뭘 유익을 가질까 이 정도로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귀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에 사실은 두렵습니다. 또 다른 무엇을 내가 쏟아붓고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당대에 자기 애가 다 못했다고 한다 하더라도요. 리스바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이것은 이루십니다. 이것은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서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것이 옳시다. 자식들 출세하고 뭘 가지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미국에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라면은 그 주림은 사실은 천박합니다. 여러분, 기껏 해봐야 해서 그저 빨리 리타이어 하면은, 여러분, 그래서 뭐 할 겁니까? 저는 리타이어는 타이어 바꾸는 리타이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큰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과정으로 주는 이것으로 우리는 살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저 사람이 비록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개망나니 짓 하고 그냥 전혀 예수 안 믿을 것처럼 전혀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 사람을 놓고 울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며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서 이루어주십니다. 어미의 눈물은, 리스바의 눈물은 이렇게 흘리는 것이 옳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작정하셨습니까? 그리 안 하셔도 당신은 편안하게 사실 수 있고 수준 있게 살 수 있고, 그리 안 하셔도 하나님 안 되는 거 아닌데 왜 사랑의 약속을 해서 이렇게 당신의 인생도 꼬이고 복잡하게 하십니까? 그렇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전하며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그저 단순히 이 세상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인 만남으로 영혼을 두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섬기며 특별히 우리 가족 안에서부터 이 사랑이 실천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성찬을 먹습니다. 성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로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